히브리서 2장 오늘 10절서부터 읽습니다. 2장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그 10절과 18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이제 쓰심이 이 고난과 죽음으로써,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고난. 그 이 십자가 그 죽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세상 왕국을 원하는 사람들, 즉,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거리끼고 부끄러운 것이죠. 뭐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원하고 세상 왕국을 원한다면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런 죽음을 죽는 것, 이런 것은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세상 지혜에서 볼때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다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는다. 이거는 미련한 소리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도 그냥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죽는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미련한 소리가 되는데. 근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함에 있어서 이 구원, 이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너희들의 구세주라 하는 이 하나님이라 하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십자가 죽음 특히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이게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몰라도. 그래서 이제 11절, 우리가 지난번에 10절과 18절, 10절하고 10절에서 18절을 지금 한 대 묶어서 보는데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지금 보고라고 하는데요. 10절과 18절을 보았고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형제가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볼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14절과 17절.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목적. 그렇게 인간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형제가 되는 내용은 다음 주에 보고, 오늘은 성육신이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15절.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의, 그렇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즉,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가 이 죽음의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하는 내용. 그거에 또한 성육 공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을 한번더 보는데, 16절 중심, 16절하고 17절 조금 보면서 그렇게 해서 끝내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세번 정도 더 보게 되면은 10절에서 18절까지 대강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게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오늘은 14절, 먼저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목적이 뭐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그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렇죠? 그리고 17절 또 처음 부분을 보면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감격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참 문제예요, 그죠? 이게 수백 번을 들어도 계속 감격이 돼야 되는데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미련한 소리인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그리하여 죽는다. 우리는 하도 뭐 듣던 내용이니까 쉽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되는데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예. 뭐 내가 무슨 저희 뭐야? 바퀴벌레를 사랑해서 내가 바퀴벌레가 되어서 뭐 그러면 여러분 저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한심한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거는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는 것보다 더 황당한 소리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하도 들어갖고 그냥 뭐 당연한 것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벌써 문제가 있어요.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즉,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삼위가 계셔요. 한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본체는 하나라. 그런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즉, 몸이 없죠. 즉, 이 영이시다 하는 말은 몸이 없다는 뜻이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도 영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신데, 근데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 아들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온 대로 읽으면, 인간과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우선 가서 먼저 보죠.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마리아죠.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쭉 내려가서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기에 성경 쓰인 대로 성경이 뭐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쓰여진 것도 아니고 여기 그냥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우리가 이거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즉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마리아에게서 즉,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로 태어나셨다 해서 마리아를 높이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낮아지시는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벌써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이 본 내용입니다. 우리 교리서에 보면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셔. 즉, 몸과 영. 인간은 몸하고 영하고 합쳐져 있죠. 몸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게 합쳐진 것이 인간인데. 즉, 참몸, 인간의 몸, 참몸, 그리고 지각 있는 영을 취하셨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빌립보서 2장에 한번 가서 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여기 잘못된 그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비었다 하는 그 단어를, 그 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되실 때 하나님이 아니시다.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 되심을 비워버렸다. 이렇게 풀어버리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 헬라어의 그 이 문장의 순서, 이것이 이렇게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도 뭐를 더 강조를 하느냐에 의해서 앞에 나왔다 뒤에 나왔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시간적 순서로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고 이렇게 풀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아 이거 봐라 하나님이신 분이 뭔가 비었다지 않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완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풀어가는데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그 자기를 비우는 것이 사람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우는 그런 것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조금도 잃어버리셨다거나 줄었다거나 변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에게 인간이 보태졌다. 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영과 인간이 붙여졌, 플러스, 뭔가 subtract,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라 보태진 거죠. 즉, 하나님에게 인간이 보태진. 그래서 완전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히 인간. 100% 하나님, 100% 인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믿고 있죠. 예. 근데 잘못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 인간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너무 순종도 잘하고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잘 봐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인간인 예수님을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주시는 거다. 그리하여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수준이 되는 그것이 부활이다. 부활을 하심으로써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되는, 그러나 창조된 하나님이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 인피니트한 하나님이 아니고는 또 영원한, 예? 그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로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 아들이신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부활이죠. 근데 자꾸 이런 이상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인간처럼 보인 거다. 이런 내용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천사들이 오는데 천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인간 모습으로 보였죠. 그러나 인간이 된 건 아니죠. 모습이죠, 그냥. 그런 수준에서 이 구약 그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만 있는 거지 참 인간이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쪽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한쪽은 그 예수님이 인간 되심을 부인하는 거. 이런 거는 둘다 잘못된 내용이죠. 그리고 또 많이 말합니다. 한 위의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위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다. 아버지만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버지 역할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하시려고 또 이렇게 오셨어. 지금은 이제 성령님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러나 삼위가 아니다. 한 위다. 이런 식으로 또 말하는데, 이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데, 과학적 또 의과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몸이다. 즉, 이 몸은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온 거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의 몸이 주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염색체라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염색, 크로모솜. 그래서 남자는 X하고 Y. 그죠? 그러면은 여자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여자의 몸에서만 왔는데 남자의 몸이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Y 크로모솜이 기적적으로 예수님한테 주어진 것인데 뭐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뭐 의과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리아의 몸 같은 몸을 가지시고 태어나시는 거죠. 분명히 인간의 몸.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 이제 오늘 보는 히브리서 지금 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정확하게 14절. 자녀들은, 즉, 여러분과 저, 하나님 백성이죠. 혈육에, 여기는 혈과 육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몸과 영이다 하는데, 몸과 영으로도 나오고, 여기 혈과 육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즉, 혈과 육.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니까 이는 혈과 육이 너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는 그즉 인간이 가르쳐 준게 아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 이 뜻은 인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 여러분과 저 하나님 백성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는 그렇게 하심은 이제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는가가 뒤에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보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혈육인데 예수님도 한 모양으로 그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속하심을 받았다. 즉 완전 인간이 되시는 거죠. 17절에도 그러므로 저가 예수님께서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즉 완전 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각 있는 영혼, 즉 인간의 영을 또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동정녀에게 낳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계속 동정녀였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왜? 예수님이 형제 자매가 있었으니까. 그럼 그 형제 자매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걸 부인합니다. 영원히 동정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받아들이는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땐좀 이상한데, 참 이상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지금, 동정녀에게 낳았다는 것은 인간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죠. 보통 생육법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애가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뭐예요? 죄에서 잉태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생기는 그 생명은 죄에서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즉, 원죄가 계속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데. 근데 그런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를 않으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도 결국 성령으로 잉태가 아니라 그 요셉에서 잉태가 됐으면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고 죄를 갖고 태어나, 죄에서 잉태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이 말이죠. 즉, 원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질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질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빈정대는 사람들이 또 얘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다 그거 헛것 아니냐? 참 시험이 아니지 않느냐? 즉,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거고, 왜? 죄도 질 수도 없는데 무슨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이 또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죄를 질 수가 없지만, 그분이 받은 시험은 참 시험입니다. 그분이 받은 고난도 참 고난이고.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인간과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래서 영어로는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면 좀 뉘앙스가 좀 저한테는 잘 오는데, 인간과 동일시됐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인간하고 아이덴티파이를 하여서 지금 이제 우리는 또 그분의 예수님과 또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래서 성육신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아이덴티피케이션도 중요합니다. 성육신 그러면은 낮아지심 그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래서 인간과 동일시되지만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완전 인간이시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태어나는 방법이 다르고 아까 말했듯이 또 사는 동안 죄를 안 지신 게 다르고, 우리는 뭐 맨날 죄만 짓고 살았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죽는 것은 그냥 우리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는 죽음이죠. 우리의 죽음과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만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9절, 14절과 17절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14절에 이렇게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이 나오고 17절에도 그 목적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목적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2장을 배우는 거니까 2장 중심으로 한번 보죠.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왜 그렇게 하셨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즉 사탄을 없이 하시며. 즉 성육신의 목적이 지금 처음에 14절에는 마귀를 없이 하신다. 근데 여기서 마귀를 없이 하신다 이 말은 저희가 좀 그 뜻을 좀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마귀가 영원히 존재하죠.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없애신다 이 말이 뭐냐? 뭐 완전히 존재도 안 하는 것으로 없어지는 거냐?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무기력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능력이 아예 없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하여 아예 없는 것 같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무기력해서 있으나 마나, 즉 없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리하여서 15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그 사망에게 종노릇 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망에게 종노릇.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뭐예요? 사탄이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종합을 해요.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리고 그 사망의 종노릇 하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이에요. 그러하면 그 사탄의 세력 아래 놓여 그 사탄에게 종노릇 하던 우리라 해도 똑같은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표현이 그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즉 마귀가, 즉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사망이에요, 죽음. 죽음은 그저 육체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그 세력을 사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즉 여러분과 제가 죄를 져서 죽는 것,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죽는 것. 그래서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뭐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즉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게 자기의 뜻이죠. 그러면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보세요. 물론 이렇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사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장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은 뭐 하나님과 별도로 자기 혼자 주장하는 거냐? 그런 말은 아니죠. 그렇게 허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그 15장 26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즉 다시 말하면 사망이 죽으면 그러면 우리의 원수는 다 죽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사망을 안 한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은 그냥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만 죽이면 돼요. 사망을 죽인다는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리는데,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뭐야 퓨리탄 어떤 사람의 책 이름이 이렇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원수를 죽이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죽이시느냐? 부활로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섭게 할 수가 더 이상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왜? 이제 죽음은 유익한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번에 제가 그건 좀 따로, 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되신 이유는 여기에 보면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즉, 그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 있죠. 죽음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다시 돌아가서 또 이렇게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 17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말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 말인데, 다른 말로 풀면은 이 말은 이 방법밖에는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밖에는 어떠한 다른 방법도 없다. 그것을 이렇게 한국말로 마땅하도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땅한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보는 이 히브리서 2장에서는 먼저 사탄을 없이 하시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근데 여기 죄에서 구속하시는데 어떻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그럼 대제사장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또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백성들과 연합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혼자서 피를 뿌리고 해서 죄가 덮어지고 하는 게온 백성들이 그 제사장 한 사람이 한 걸로 해서 온 백성들이 유익하게 되는, 즉 연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를 대표하는 그 대표자로서 지금 죽으시고 대표자로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죽음이 우리를, 그래서 아까 제가 읽으려다 또 말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짖게 되자. 그러면 구속. 구속이 뭡니까? 지난번에 언제 했는지 난잘 모르겠는데, maybe 히브리서 아닌 것 같아요. 몰라요. 언제 했는지. 근데 구속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atonement라 그러는데요. 구속했다. 하는데 이 구속이라는 비슷한 그 단어들, 저기에 포함되는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속 그러면은 한 가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속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를 구속하신다 하는 말을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처음에 화목해 하셨다 이 말이죠.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저희를 화목케 하셨다 이거예요. Reconciliation. 영어로 하면 Reconciliation. 즉 화목케 됐다는 것은 원수였었는데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이런 것이 이 구속이라는 것에 지금 포함이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내가 뭐 믿진 않았지만 언제 하나님의 원수였냐고.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자기는 안 믿었을 때도 그냥 하나님은 안 믿은 거지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합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원수 되었는데 화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친구들이 됐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포함이 되는 게 구속입니다. 우리를 구속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또 비슷한 단어인데 속죄. 속죄라는 말하고 이 보상이라는 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속죄하시고 또 보상을 하신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영어로 하면 expiation. expiation이라 그래서 이 말은 죗값을 치른다. 그런 말도 되고 또 무슨 말이 되냐면은 죄를 씻어서 없애버린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내용은 우리 죄값을 치르는 내용이고 또내 죄를 씻고 내 죄가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구속했다 말에 다 포함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propitiation. 이것은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는 이제 구속에 그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다. 이런 뜻입니다. appeasement.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퍼부으셔야 되는데, 왜? 죄에 대한 진노를 퍼부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달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그, 뭐야, 제물로 이렇게 받으셔서 참 이렇게 그 진노가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구속했다. 그런 내용이 또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왜? 하나님의 법에 지금, 그 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의의가 세워지려면 죄를 심판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진노를 퍼부셔야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진노를 달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redemption. 이것은 이제 구속 같은 단어로 이렇게 되는데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를 구속하실 때, 이 노예로 이렇게 지금 사는데, 그 노예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해방한다. 이런 뜻이 리뎀션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시느냐? 노예의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이죠.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전을 내어서 구해냄. 이런 뜻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속, 십자가에서 지금 뭐 하시냐?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거죠. 완전 순종입니다. 그죠? 순종하시는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구속, 예수님의 죽음을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대속한다. 이게 단어들이 많아요. 그죠? 대속한다. 근데 다 이게 성경의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대신 죽는다 이거죠. 대속.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 죽을 때 그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죽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예. 이렇게 인간이 되셔야만, 즉, 이렇게 인간이 되심은 이런 것을 위함이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진리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인간이 안 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 죄가 치러져야 돼요. 죄의 값이 지금 구속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희와 원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기 전에 원수요.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저희한테 퍼부어져 가고 있고, 죄가 그냥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죠? 어떻게 가려지지 않고 없앨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 그 죄의 노예 아니에요. 이런 우리들을 지금 구속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떠한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죠. 왜? 인간을 대표를 해서 이걸 지금 대신 이루셔야 되니까. 그 다른, 어떠한 다른 방법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알미니안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나쁜 이단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예수님이 필요 없이 내가 이제 행위로. 이것은 보통 보통 지금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무시해버리고, 진짜 아주 진짜 진짜 못된 짓입니다, 그건.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할수 있는 거면. 즉, 우리를 대표해서, 즉, 죄의 삯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르려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치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인간이어야만 나를 대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대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뒤에 제가 뭐 하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다음에 가서 공부하죠. 그 히브리서 뒤에 이 구약의 그 동물들이, 동물들의 재물, 동물들의 피로는 우리 죄가 씻어질 수가 없다. 그것을 계속 히브리서가 이제 계속 그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은 인간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이 나 대신 죽는 거는 지극히 예표 수준이었지, 사실 그렇게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즉, 그것들이 예표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표하던 그 내용을 이루시는 게 없으면, 그럼 구약의 그, 뭐, 예표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동물도 우리를 대표할 수 없고, 다른 죄인도 나를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죄인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뭐,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죄인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는, 뭐 대신이에요. 자기가 죄인인데, 지도 죽어야 되는데.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를 거냐고요. 죄가 없으신 분. 그런데 인간. 근데 인간이면서 죄가 없으신 분을 어디서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인간. 왜?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렇지만 또 이분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값을 치른다는 거는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인간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창조된 자들은 영원하지가 못하죠. 왜? 끝은 영원한데 시작이 있죠. 그런 영원하지 않은 자들이 영원한 죽음을 죽으려면, 대신 죽으려면,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원히 죽는 것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얼마나 기다려야 저 사람이 나 대신 죽는데 영원히 죽을 거예요? 영원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기다리는 동안 내 죄값이 치러진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 영원히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러면 수억만 년 기다려도 아직도, 야, 죄값 다 치렀냐? 아니에요. 아직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 나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값이 치러진 게.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초를 죽으셨어도 영원한 죽음이요. 뭐 며칠을 죽으셨어도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인간이 죽으면 한 사람밖에 대표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 위해 죽는다 그러면 그걸로 끝났지 뭐이 사람 위해 죽고 나서 저 사람도 위해서 죽겠다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시려면 오직 하나님께서밖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원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정말 엄청난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마귀를 없애시고,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말 엄청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서 구속하는 이 내용, 이것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의 그 책을 봤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정말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죽음이었는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막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을 때리고 하는데 그 가죽에다가 막뭐 유리 같은 거를 이렇게 껴넣대죠. 그래서 때리면 그냥 피가 이렇게 막 찢어지게. 뭐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십자가가 어느 정도로 아주 그냥 진짜 잔인한 죽음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육체적으로 정말 정말 잔인하고 잔인하면 그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영적 죽음을 죽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육체적으로 그 잔인한 걸 많이 알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깨닫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 영적 죽음.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이거는 내 피가 좀 나고 뭐 살이 좀 찢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고난은. 그 영적 고난. 그 하나님의 영원히 퍼붓는 그 진노를 지금 다 받으시는 건데, 그게 뭐 살이 좀 찢겨지고 뭐 이런다고 그게 뭐가 보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육체적으로 잔인한 그런 모습을 안다고 좀 더, 이제 좀더 깨달았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뭐,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는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은 아마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을 얘기하면요. 예수님보다 더 잔인하게 죽은 사람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도 뭐 그렇게 뭐 엄청난 죽음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엄청난 고난의 죽음도 아니에요. 왜? 세상 역사에 예수님보다 더 잔인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뭐 그런 사람들의 죽음보다도 뭐더 고난이 아니었어요? 아,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식으로 풀어가면, 그냥 육체적으로 풀어가면. 아, 그러니 영화 보면서 그냥 그 육체적인 고난을 보면서 질질 짜고 질질 울고. 에이,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슬프죠. 그건 뭐 어떻게 안 슬퍼요. 그러나 그런 수준의 고난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고난은 상상이 됩니다. 왜? 우리도 뭐 조금만 이렇게 찢어져도 아프잖아요. 그러니 이거보다 한 몇 배는 더 크겠다. 뭐좀 상상이라도 할수 있지만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그 죄인에게 영원히 퍼붓는 그 진노, 그것도 한 명이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수많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 영원한 진노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데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죽음을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이, 그냥 인간적인 인간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아마 이렇게 터져갖고 그냥 터져서 뭐 아예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터진다는 그 말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즉 이렇게 인간이 되시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없이 하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 그러니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님 이분이다. 너희들의 모든 초점과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믿음은 이 예수님을 지금 향해야 된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자꾸 예수님은 빼놓고 뭐 자꾸 딴 데다 신경 쓰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예수님. 그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 또 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와 형제가 되시는 내용. 이건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또 감동이 안올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또 감동을 받아야지.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33년 동안만 인간이 되셨다가 그 구원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하나님, 인간은 이제 그만하고 그러시는 것만 해도 엄청나죠. 근데 왜이 하나님이 영원히 인간으로서 존재하시고자 하는가? 그래서 우리와 형제가 되시려고 하는가? 이거는 뭐예요? 아까 말한 거 하면 내가 바퀴벌레가 돼서, 근데 이제 계속 바퀴벌레로 사는 거예요. 계속! 왜? 바퀴벌레 되는 게 좋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인간으로서 영원히 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와 형제로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부끄럽지 않다 하십니다. 아니, 이게 놀랍고 놀랍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모이면 이제 이렇게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형제 되시는 내용 그것도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고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내실 수 있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들은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생각해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오직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고 또 이루신 귀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구원을 받은 저희들 얼마나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더욱 깨닫게 하시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인간의 설명으로는 이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감격하고 감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